부여해 책임졌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비무장 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 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북한군과 한국군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 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엔사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중화기로 분류되는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크게 표현했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초소에서 네 발의 총격으로 한국군 GP 외벽을 맞췄고 한국군도 30발을 응사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폐쇄됐던 뉴욕 증권거래소가 26일 두 달 만에 개장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가 증권거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리면서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모 주 지사는 뉴욕 증권거래소는 원래 열어야 하는 대로 열지 않고 보다 현명하게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개 명령보다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점을 재조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장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고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날 오전 거래에서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S&P 500지수는 2개월 반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S&P 500지수는 이날 장중 2% 올랐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66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미 전역의 50개 주가 점차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25일 내수 부양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182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총 자산을 활용해 국내 소비를 증진시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링지허 부위원장은 중국이 국고채 발행을 통해 1,400억 달러를 그리고 지방채 발행으로 5,26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링지허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내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했지만 앞선 3월보다는 8.3%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국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생활필수품 구매에 쓰이는 가계 지출이 국내 소비 증진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부양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고이안 타이페이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VOA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은 중국 정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이 법안의 세부 사항을 지켜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 장관은 26일 홍콩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 동안 사람들이 홍콩의 언론과 표현, 항의의 자유를 걱정할 때마다 홍콩은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의 재정법을 눈앞에서 보고 현 시점에서 왜 홍콩이 이 입법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중 6명의 정치인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주권과 법치 그리고 기본 자유를 종합적으로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보안법이 1997년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홍콩 반환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성명은 만약 국제사회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도 믿길 꺼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핵역량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만에 공개 행보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악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성과를 거두기가 당분간 제한적일 거라는 점에서 고찰을 해야죠.
오늘 북한 지역은 낮부터 흐려져서 자강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이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삼지연이 2도, 원산과 장전은 14도로 시작되겠고 비가 내리면서 떨어졌던 낮 기온은 대부분 회복됩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3도에서 5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삼지연이 13도, 함흥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는 핵역량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 무력 고도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핵 역량 개발 계획을 밝힌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Organizational and political measur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5일 VOA에 이번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했던 연설과 맥을 같이 한다며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젤로 주립대 교수도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is tells us is they have no intent program, and it was meant to tell us that.
백토 교수는 북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파기 가능성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했던 것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도 북한 당국이 국가 이익을 챙길 것임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의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is in large part a message to the North Korean people. He said that North Korea...
이번 회의는 상당 부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생각되며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관련해 북한이 대비돼 있고 강하고 결연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또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가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회의는 북한의 힘과 지속적 경계심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를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향후 몇 달간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promotion of various generals who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missile and nuclear program.
특히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군 인사들의 진급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군 인사들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북한은 강하며 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포병과 전략 무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캥고스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병철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승진은 북한의 전략적 핵 억제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박정천 군 참모총장이 사성 장군으로 승진한 지 1년도 안 돼 군 차수가 된 건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포병 억제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 대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이 올해 말 대선 때까지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와 국제사회 재편입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다며 이는 대선 때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최대한 낮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White House probably understands realistically that
아인혼 전 특보는 백악관은 아마도 올해 북한과 관련한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뒤로 놓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주 만에 공개 행보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4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이행을 다짐했다며 이는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등을 돌리기로 한 그의 결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노동당 중앙군사회의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개최 2주년을 앞두고 열렸다면서 1차 회담 뒤 이어진 협상에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북한은 공개적으로 더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레이프 에릭 이즐리 한국 이화여대 교수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핵실험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북한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즐리 교수는 워싱턴의 의도는 군비 통제 약속과 이행 개선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이런 나라들의 핵활동을 부추기고 북한에는 다음 도발을 위한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이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침과 함께 관련 인사들의 승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승진한 리병철 부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하고 박정천 군 총참모장은 포병과 미사일 전력에 특화됐다며 이들은 김 위원장이 대미 외교 붕괴 이후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다시 집중하면서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정천 총참모장은 지난해 12월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서 두 차례 시험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가 또 다른 전략 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의 회의 참석은 3주 만에 북한 매체에 보도된 첫 공개 활동이었다며 지난달 수주간의 잠적으로 신변 이상설 등이 촉발됐고 이번 달 이런 상황의 반복이 비슷한 소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중앙군사회의에서 위협적인 외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전하며 여기에 언급된 외세는 미군과 한국군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핵협상 교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열렸다며 미국 외교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대북 제재에 대한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흔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무기의 공개를 예고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에 더는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단거리 미사일 시험만 이어갔을 뿐 이런 위협을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또 전문가 분석을 통해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대외적 신호보다는 국내 정치와 더 관련이 있지만 세계가 그의 3주간의 잠적을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에 관영 매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 흥미롭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 매체가 세부 내용은 소개하지 않으며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전량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시간까지 워싱턴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새해 메시지를 통해 핵 억제력 강화를 선언하고 스스로 밝힌 주요 무기에 대한 실험 유예를 더는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미사일 시험을 강화했고 지난 3월 말에는 일본 해안 주변에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는 한 달도 채 안 돼 여섯 번째 발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 재개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 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엔 좀처럼 쓰지 않았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이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등장해 북한이 군사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오는 11월 대선 준비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당 중앙군사위 발표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결정을 반복한 수준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 관련해서는 작년 당 중앙의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실제로 26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북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한 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으로 만났을 경우엔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인이나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 결과는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교류 확대 정책에 다시 한번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당 중앙군사위 발표가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로 이어지기 전까지 현재 미북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협력지향적인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악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성과를 거두기가 당분간 제한적일 거라는 점에서 고찰을 해 북한의 대화 거부로 인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독자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독자적 영역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라며 남북 협력과 미북 관계 개선이 선순환이 되도록 해보자는 윈윈 전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뭐 또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뭐 이렇게 비난을 받을 뭐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북한을 그 이제 인게이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가 현재 수준의 교착 상태를 지속할 경우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로 북한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한국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 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당시 군사 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북한군과 한국군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 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엔사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중화기로 분류되는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 분계선 북쪽에 있는 초소에서 네 발의 총격으로 한국군 GP 외벽을 맞췄고 한국군도 30발을 응사했습니다. 모잠비크는 현재 자국 내 북한 의사 97명이 체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명에 대해서 송환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원양어선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모잠비크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모잠비크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25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잠비크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모두 97명입니다. 이들은 북한과 맺은 보건 분야에서의 상호 의료협력 의정서에 따라 자국 내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라고 모잠비크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모잠비크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한 인도주의 협력에 해당돼 제재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송환 대상자들이라며 지난해 11월 모잠비크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를 통보했습니다. 모잠비크는 결국 이를 따르겠다며 2020년과 2021년 만료되는 북한과의 보건 분야 협력 의정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북한 의사들에 대한 추후 조치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잠비크는 보고서에서 이들 북한 의사들 외에 별도로 취한 송환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카보델가도 지역의 펜바 지방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활동을 벌인 북한 의사 정일선 씨에 대해 지난해 송환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잠비크가 언급한 이 병원은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당 병원에 6명의 북한 의사가 있으며 이들이 모잠비크 보건 시스템으로부터 자료와 재료 등을 사용해 불법 의료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한 명의 의사가 송환된 것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한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주의보에 따르면 모잠비크에는 의료 분야 외에 어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잠비크 당국은 북한과의 언양 새우잡이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북한 선박 소산 1호와 소산 2호에 대한 조업 허가권을 취소하고 해당 선박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들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와 송환 조치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잠비크는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결의 23755와 23975 외에도 이에 앞서 채택된 결의에 대한 이행 내용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모잠비크는 군사 분야에서의 대북 협력을 2016년 9월 기점으로 모두 중단했고 현재 무기 거래와 군사 훈련 등과 관련한 북한과의 양자 협력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금융활동 감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모잠비크 중앙은행이 자국 은행에 대해 16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북 제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은행에 총 835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모잠비크가 제출한 보고서는 모잠비크의 첫 유엔 안보리 이행 보고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대북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8개의 결의안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는데 그동안 모잠비크는 단 한 차례도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독일이 이달 중순부터 대북 사업과 거래 관한 보고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재무부사나 연방금융감독청이 최근 관할권 내 사업체들의 대북 사업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일반 명령은 지난 14일 발효됐으며 명령 이행에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표준 양식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에는 북한 혹은 북한에 기반을 둔 법인 자연인과의 현행 사업 관계 유무와 과거 거래 여부가 포함돼야 합니다. 명령 이행에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은 독일의 자금세탁방지법 2조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의 감시를 받는 모든 보험업 사업자와 독일 자금세탁방지법 50조에 적시된 기업들입니다. 50조에는 독일 연방은행을 제외한 모든 신용기관, 지급결제기관, 전자화폐기관과 해외에 본거지를 둔 금융기관들의 독일 내 지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리버 스트럭 연방금융감독청 대변인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VOA 질문에 불이행 기관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스트럭 대변인은 일반 명령 발표 배경과 관련해 개정된 독일 자금세탁방지법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제5차 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럭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일반 명령은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돈세탁 방지 지침 이행 요구 사항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는 올해 2월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 테러 금융, 확산 금융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국제 금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트럭 대변인은 이번 일반 명령의 필요성의 근거를 묻는 VOA 질문에 연방금융감독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고 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결정의 후속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13일 게재된 공지문에서도 일반 명령 발표 근거로 돈세탁, 테러자금과 다른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금융체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이란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북한과 동일한 의무 보고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북 대화를 촉구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는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25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제한을 받아들일 진지한 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관련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추구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란 겁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중 가역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지난 몇인 조처를 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왕이 외교부장의 이런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completely disagree with his assessment since the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미국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왔지만 북한은 실무급 회담을 피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임할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또 지금은 부장관이 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상당한 융통성을 보이며 초기 단계 조치를 제시하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Talking about a first stage agreement, a first step, put out some constructive ideas.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초기 단계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북한은 즉각 거부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 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북한은 여전히 그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스스로도 이행에 합의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은 늘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완화보다는 오히려 제재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할 것이란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논의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 서로 마주 앉아야 가능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런 논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going to have to be done not on unilateral decisions.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에서 서로 마주 앉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은 그런 대화의 자리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급 회담에 임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월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때는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올해 유조선 20여 척이 북한 남포항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중에도 불법 유류 운송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 일대에는 육지에서 약 15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있습니다. 얼핏 봐선 평범한 바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면 위로 5개의 작은 표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설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제유 반입을 제한한 이후 종종 대형 유조선들이 정박하는 모습이 포착돼 왔습니다. BOA가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드나든 선박을 세워본 결과 모두 21척의 유조선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80에서 100m 길이의 대형 유조선이었으며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간 해당 시설에 머물다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름이 낀 날씨에 해당 항구에 정박했거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시점에 머물다 떠난 선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한 선박은 21척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올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1월 말 이후로 시점을 특정하면 해당 시설에 머문 선박은 16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체적인 선박들의 운항이 크게 급감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만큼은 예년 수준으로 운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위성사진에서 발견된 유조선들에는 북한 깃발을 단 선박들과 직접 북한으로 유류를 운반한 제3국 선박이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시에라리온 선적의 호콩호와 인도네시아 선적의 비파인호 등이 남포로 직접 유류를 운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유조선들이 공해상에서 중국 등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건네받는 선박 간 환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연례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는 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매월 정제유 반입량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의 연간 대북 반입량은 안보리의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 등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한 유조선의 크기와 숫자 등을 근거로 실제 북한에 반입된 유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2019년 1월부터 10월 사이 약 389만 배럴의 정제유가 남포 유류 하역 시설 등을 통해 반입됐다는 미상의 유엔 회원국의 추정치를 싣기도 했습니다. 브래들리 벳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류는 북한 경제를 돌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유류 반입은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need refined petroleum for transport and transporting things from markets from one part of the country to the markets in the middle.
정제유는 물품을 운송할 때는 물론 군대를 운영하고 비료를 만들거나 트랙터를 사용하는 농업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간 정제유 반입 허용량 50만 배럴은 북한 입장에선 매우 부족한 양이라면서 안보리의 유류 제재는 북한에게 가장 아픈 조치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oil sanctions have been some of the most painful ones for them. And that's why they've, you know, worked very hard to get refined.
벳슨 전 고문은 북한이 유류 제재에 직면해 선박 간 환적 등 유류 반입 방식 찾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내 코로나 방역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3배 넘게 증액했습니다. 약 65만 명에게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니세프가 올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46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25일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코로나 상황 보고서 7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번 보고서 6호에서 밝혔던 필요액보다 약 3.5배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 예산이 6,800만 달러에서 7억 3,700만 달러로 2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가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1,600만 달러, 필리핀 1,400만 달러, 라오스 1,000만 달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예산이 코로나 관련 위기 소통과 개인 위생용품 등 핵심 방역 물품 공급, 보건과 영양 공급 지원, 교육과 어린이 보호 서비스,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전체 예산 1억 3,700만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5,600만 달러로 56%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모금액이 47만 달러에 불과해 9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64만 7천여 명의 북한 주민에게 산부인과 서비스, 산전 산후 서비스, 예방접종 등 어린이 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해 위기소통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보건성이 코로나 관련 위기소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정의 조직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최근 공개한 코로나 3단계 긴급상황보고서 8호에서 현재 북한에서 영양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FP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순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테레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한인 인구 10만 명이 넘는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85번 도로를 따라 130km쯤 내려오면 미국 남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엘라베마주에 이릅니다. 10여 년 전 엘라베마의 한인 인구는 400명도 안 됐었지만 10년 새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에서 오는 주재원들의 이동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어렵지만 2017년 기준 대략 8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 LG전자, 효성그룹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엘라베마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 태북 난민 테레사 김 씨도 이곳 엘라베마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에서 정착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테레사 씨가 미국에 도착한 건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은 미국 입국 3년 전인 2005년에 이뤄졌습니다. 테레사 김 씨가 탈북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통되고 있던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마약을 지어주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저기 중국에 좀 가서 이거를 팔아달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저한테, 그래서 저는 가지고는 안 왔어요. 제가 그거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마약을 가지고 갔다 이거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있던 마약은 역시 북한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의 마약이 엄청 많이 시중에 많아요. 이게 북한에 약이 없잖아요.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뭐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마약 시중에 돌아다니는 마약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중국으로
과 밀거래가 성행했지만 당국에 발각되면 큰 일을 치를 것을 알았기에 테레사 씨는 마약을 버렸는데요. 그러나 이 일로 누명을 쓰게 되고 보위부에 쫓기게 됩니다. 테레사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당시 중국으로 가며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허덕이고 굶주린 북한 땅에서 바라본 중국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넘어가서 때 너무 딴 세상이죠. 그 처음 보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다른 세상을 처음 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북한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7, 8년간 오가며 낯설지 않게 된 중국. 거기 북한은 살아갈 곳이 못 됐습니다. 더욱이 누명을 쓰고 위기에 빠졌던 당시 상황은 테레사 씨에게 결정적인 탈북 계기가 된 겁니다.
도망을 치자 생각하시고 네. 바로 움직이셨나요? 가족들도 알고 계셨나요? 가신다는 거? 동생
모르죠. 계시고. 아무도 몰랐죠. 나 혼자 그냥 떠나간 거죠.
우리 만약에 집에서. 걸리게 되면은
걸리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간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마음 먹고 왔으니까.
열흘 동안 기차를 타고 두만강에 이르게 된 테레사 씨는 어머니를 찾아간다며 자신을 따라온 사람과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국경연선에 사는 애니까 거기 지형을 잘 알잖아요. 막 길이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군인들이 잘 안 서.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일부러.
예, 일부러. 그쪽에는 소용돌이가 있고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 경비대가 그쪽을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갔는데 이제 그 소용돌이에 딱 빠지기만 하면 그건 죽죠. 아이 근데 고긴데 이제 거의 접어들게 됐는데 막 죽기 살기를 진짜 이 저게가 남자애가 걔가 그래도 막 나를 도와줘가지고 하여튼 벗어나긴 했는데 뭐 옷을 들고 가던 옷을 다 어디 떠내려가고 진짜 그때 상황은 말로도 못하고 그 다음 막 고기 덤불 헤치고 오는데 다 나오고 보니까 막 온 발이고 다리고 막 이게 벗겨지고 막 말도 못하더라고. 근데 그 건너올 때는 아픈 상황이란 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이제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 온 다리 다 벗겨지고 핥히고.
두만강을 건넜던 시간은 단 10분이었지만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였던 흔적이 그대로 남은 것인데요. 그러나 강을 건넜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국 변방이 있어요. 중국 군대가 거기를 또 지키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중국 군대인데 잡힐까봐 거기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 주변에 중국 사람들 사는 집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안심하는 거죠.
몸을 숨기고 고비는 넘겼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들은 그 떠나기 전에 벌써 다 내려놨죠. 떠나기 전에 벌써 그 가족들에 대한 이 생각, 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딱 먹고 오니까 긴장해서 그냥 잡힐까봐 그런 걱정만 하지 언제 가족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아휴, 그 심정이야 말할 수가 없죠. 아휴, 제가 생각은 내가 먼저 이 세계에 발 들여놓고 내가 이제 정착이 뭐 한국으로 가면 이제 정착하면 내 가족도 다 데려오리라 이런 생각으로 가지.
집을 떠난 지 보름 만에 연길에 도착한 테레사 씨. 연길에서 숨어 살기를 1년, 그리고 상하이로 옮겨 남의 집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온 지 2년 만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옵니다.
상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신분도 없이 어쨌든 몰래 사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갈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상해에서 이제 우리 언니가 찾아오게 됐어요. 언니는 이제 1년 만에 만났어요. 1년 후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내 동생이 또 1년 만에 또 왔어요. 2년 만에 지금 내 동생까지 다 만나게 된 거죠. 상해에서. 그런데 너무 우연히 다 상해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언니가 또 여기 온 상해에 온 지 한 7개월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나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서로 주소를 물어보니까 일곱 정거장. 버스로 일곱 정거장 뒤에 있더라고 언니가. 그래서 너무 국적이 상봉했죠.
새 자매의 2년 만에 재회.
울며 불며 언니하고는 울며 불며 만나고 제 동생이 찾아왔을 때는 아이, 세상에 하여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자매가 거긴데 같이 다 모여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언니는 언니대로 헤어지게 되고 저희 한국으로 간다고 그 저기 딸 찾아서 그냥 갔고 떠났고 먼저 떠났고.
언니는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날 목적으로 중국을 경유하던 중이었지만 자신을 만나기 위해 중국까지 찾아온 동생과 함께 그곳을 벗어날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갈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하게 됐죠. 근데 미국 대사관에 예, 직접 했어요. 미국 대사관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어떻게 하시고?
그냥 그거는 인터넷으로 찾았죠.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영어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로 한자도 모르고 뭐 기껏 해봤자 헬로우밖에 모르는데 그쪽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놨어요. 그쪽에서 막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팩스를 한번 보내보자. 예. 그래서 팩스 치는 데가 이게 길에 가면 돈 주고 팩스 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종이다가 그냥 저희는 탈북자인데 우린 두 자매다. 우리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또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연락처를 그냥 남겼죠. 거기다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땅으로 건너온 테레사 씨는 여동생과 함께 미국행으로 방향을 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남부 애라바마에 살고 있는 테레사 김 씨의 사연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 흐려져서 자강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비가 내리면서 떨어진 낮 기온은 대부분 회복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남포는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1도로 시작됐습니다. 신의주는 12도, 구성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강도 지역 중강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 지역이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중강 아침 최저 8도, 한계는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황해 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신계 지역만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와 사리원은 아침 최저 11도로 시작됐고 개성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오전에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는 14도로 시작됐고 낮 최고 기온은 장전이 24도, 원산이 2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장기는 아침 최저 4도로 시작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10도에서 11도입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장진이 18도, 청진이 21도, 성진 김책은 22도, 함흥은 27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오전에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고 괴산과 삼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풍산 김영권 지역의 아침 최저는 4도, 괴산은 6도, 삼전은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비무장 지대의 한국군 감시초소 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 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당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북한군과 한국군 모두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 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엔사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중화기로 분류되는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폐쇄됐던 뉴욕 증권 거래소가 26일 두 달 만에 개장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가 증권거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리면서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모 주 지사는 뉴욕 증권거래소는 원래 열어야 하는 대로 열지 않고 보다 현명하게 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개 명령보다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점을 재조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르고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백악관이 오는 6월 말 미국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경제 정상화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만큼 정상화에 좋은 예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는 백악관에서 개최될 것이며 회담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들은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보고 싶어하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외국 정상들은 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25일 내수부양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182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총자산을 활용해 국내 소비를 증진시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링지허 부위원장은 중국이 국고채 발행을 통해 1,400억 달러를 그리고 지방채 발행으로 5,26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링지허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내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했지만 앞선 3월보다는 8.3%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국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부양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고이완 타이페이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VOA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이 법안의 세부 사항을 지켜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 장관은 26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23년 동안 사람들이 홍콩의 언론과 표현, 항의의 자유를 걱정할 때마다 홍콩은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의 재정법을 눈앞에서 보고 현 시점에서 왜 홍콩이 입법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6명의 정치인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주권과 법치 그리고 기본자유를 종합적으로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보안법이 1997년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홍콩 반환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만약 국제사회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도 믿길 꺼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